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호수에 띄웠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신 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자,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올라오자 타버렸다. 그 싹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렸던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 싹을 덮어버리자 싹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30배 또는 60배가 된 것도 있었고 100배가 된 것도 들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전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비유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때로는 말씀의 씨가 길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떨어져 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숨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30배 또는 60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등잔에 불을 켜서 곡식을 대는 말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듣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시되 덤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움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다. 씨는 밤낮으로 자라지만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곡식을 키워낸다. 먼저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염으로 알곡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씨 뿌린 사람은 곡식을 베려고 낫을 댄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무슨 비유를 들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러나 심으면 자라서 밭에 있는 어떤 포성기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은 다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과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호수에 세찬 바람이 일었다. 물결이 배 안으로 솟구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사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엔 꼼짝도 못하지 않는가?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will grow in His likeness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then you solve them
for you.
Solve them for
you.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11장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으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 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잊지 못함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의 내용에서 제안을 받지 않으시던 분이심에도 제안을 당하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고 아버지의 목표인 사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당당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여전히 존귀하신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높고 존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죄로 고통하는 사람의 자리를 친히 경험하신 겸손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현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과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이익에는 분명히 천사들이 더 편하고 순종을 잘하는데도 왜 그 천사들이 아닌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시는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경의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마음 쓰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이 우주를 운행하심이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5절 상반절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바란다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대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먹는 것, 입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장래에 들어갈 나라가 이와 같다면 사람들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예수도의 십자가로 이루셨고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현재의 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5절 하반절인데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귀와 위엄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마음 둘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에도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감격의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 있어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용된 시편 8편의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두고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장차 올 세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당연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신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사실을 영적인 눈을 가졌던 다윗은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7절 상반절에 인용되는 시편 8편에서 사람을 피조물의 최고의 위치로 감사하는 내용이라 했지만 결국 범죄하여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이 파멸된 지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기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는데 다만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7절 하반절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같이 생각한다면 절망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8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은 낮아지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에 돌아가신 예수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은 경우죠. 하반절을 볼 때는 역시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찾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 하반절에 라고 함으로써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 즉 만물을 온전히 복종하게 하신 본래 창조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예수기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본래의 영광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지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 하반절에 라는 안타까움이 채워질 영광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도 역시 예수도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육신을 입은 상태로 영육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것과 같은 아직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완벽하게 미래를 기다리며 누리게 될 약속은 아직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주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오직으로 시작함으로써 바로 앞절에서 거론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그 지위를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대조하면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도를 증거하면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신 이유를 더욱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 상반절에 7절의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영원히 존귀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는 대로 스스로 천사보다 못한 자리를 자원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것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는 내용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전혀 자의적인 선택이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 하반절인데 특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의 전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표현 역시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한 참담한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계속 죽음에 던져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고 사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을 보이심으로 이제는 죽음이 절망이 아님을 인생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는 사역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은 다음 절에 연결되기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10절 첫 부분인데 신약성경의 비슷한 내용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반절 그리고 1장 8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이제 예수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를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의 10절 중간인데 사람은 범죄 후 다시 보이는 세계 속에 소멸되어가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에덴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렸지만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하나가 되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한다면 소멸하는 자연처럼 이 세상을 마칠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는 불순종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 하반절에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창조자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창조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난을 먼저 겪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후부터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으로 돌아가는 통로로 변화시키신 역사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는 선언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예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선지자들이 실제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기록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예수가 이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구약 예언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파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규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후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음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는 보잘것없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사야 7장 3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나온 것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잉태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곧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어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이 함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과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에서는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변호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이같이 외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병정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은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남겼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여기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게헨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의 시체도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